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게 됩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뭐 정치, 경제, 학문 모든 영역에서 참 중심지가 되었던 이 로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를 향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이 변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해 정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에서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복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집 모임 되시면 또 가셔서 서로 이렇게 또 참 성도님들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나누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바울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고 하면 바로 사도다.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종 그리고 사도.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 된 이 사도는 누구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낸 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군고 하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과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되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자신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때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구의 권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앞선 중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순장님들 모든 섬기는 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셔서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을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아주 특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만 나오는데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구절이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바로 7절 끝에 나옵니다. 7절 끝에. 보통 일반 서신에는 2절 정도에 나오는데 로마서에만 몇 절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자, 그러면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제 1절 후반부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입었다. 그런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갑자기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중심인물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 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우리 9장 같은 데 보면 11장 같은 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관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는 누구의 몸?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3전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기원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기원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으로 인정돼 선포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영적인 기원은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명백하게 보이신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기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보이신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이다. 그런 다음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 중간에 있는 예수, 이 예수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바로 이 땅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다. 온 세계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모두가 절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하게 선포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다음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 같아. 한 주 산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뭘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내 빼고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니까 지금 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오늘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이 직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내 몫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 그게 뭔가 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누가 직분을 주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전하여 주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누가 주셨습니까? 당의 장로님들이 주셨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은 또 우리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막 위에 스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세우셨다. 다 이것은 표현이 그런데 헛방입니다. 누가 직분을 세우셨죠? 그게 교사의 직분이든 성가대든 모든 직분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호의를 이 한 해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내가 당당히 한 몫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울 경우에 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아직도 이방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선포하여서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믿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제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순장님들, 또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생들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자들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또 아니면 우리 교회 탁월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5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섬김 속에 누구의 이름이 달려져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말에 누구의 이름이 달려져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초점을 바꾸느냐?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입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보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잠 따라하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누구겠습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우리 나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God's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내려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나나 케이크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는 내 빼놓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제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성도,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성도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성도여. 약간 목소리를 깔고 있잖아요. 성도여.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셔요? 막 눈물이 핑 도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이게 구분을 합니다. 성도라는 게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세인트. 세인트 웨스턴 호텔 같은 세인트 있잖아요, 세인트. 그런데 이게 참 세인트가 있는데 이게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자, 영어로 소문자가 되면 주로 누굴 뜻하겠습니까? 우리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소문자 세인트라고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걸 가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Saint, 성.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성, 어거스틴. 아니면 또 뭐 성, 안젤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교회가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성자들이다라고 추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뭔가 하면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전부가 다 대문자, 세인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웃기시겠지만 서로 두 분씩 짝지어서 성, 어느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두 분씩 보시고 성.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동보다는 웃기잖아요. 성.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 했다가 아까 이제 2부에 마치 인사드릴 때 어느 집사님 나가시면서 성 이관영 목사님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 한번 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성.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대문자, 성, 성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성,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시작. 자, 우리 집에서 있잖아요. 이제 부부싸움 하실 때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만약에 김집사님이다 그러면 남편이 이집사님이면 성, 김집사님. 그러면 이제 또 남편은, 부인은 왜요? 성, 이집사님.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성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고 이빨을 깨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7절 마지막을 보시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자가 되려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성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은혜와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바로 로마에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냐? 대부분 AD 35년 전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쓰게 됩니다. 그때를 대부분 이제 AD 한 57년, 8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몇 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것은 먼저 감사해서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로마의 성도들을,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은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유혹과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여러분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왜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3절, 1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로마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울이 도와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후반부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빚진 자다. 왜 바울이 빚졌습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견고해질 수 있고, 너희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빚쟁이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필 때 기도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바울이 약간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지가 뭔데, 아니 죄송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뭔데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까? 예? 바울이 열매 맺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이 되는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고 싶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같이는 생각하시는 거 하면 우리가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뭔가 구걸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를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전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열매를 맺게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신적인 존재,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 받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너희들은 견고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 무엇이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게 저도 지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시 한 번씩 읽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LA에 있으면서도 이 로마서 한번 다 읽어봤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저 뭐 집회 가서 로마서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새롭게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를 함께 살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이 견고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LA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이제 신문하고 이런 소개를 해놨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 좀 기분 나쁘실 텐데 영적인 불모지 대구 땅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아 정말 제가 참 착잡하더구만요. 영적인 불모지 대구 땅에서. 그러면서 그걸 쫙 사놨어요. 그래서 참 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가 어떤 곳이냐? 정말 영적인 불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로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내일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소망이 생긴 것은 그 영적인 불모지 대구 땅에서 한번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영적인 불모지 대구 땅에서 거기에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님 정말 한국 땅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대구 땅과 민족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힘입어 경과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대구 땅과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